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복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어려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발맞춰 주의 말씀에 주목하고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위로받을지언정 세상에 헛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어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이런 시간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인간의 삶은 고난과 절대 무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해산하다가 죽은 라헬의 경우에서 보는 바대로 한 생명이 탄생할 때 산모는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태어난 아이도 태어난 직후부터 울면서 태어나고 각종 질병과 예상치 못한 사고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죽음으로 마감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과 고난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낫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웃고 즐거워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희로애락이라는 말대로 노염과 슬픔도 있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다 경험하는 바이겠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통과 어려움은 더해지고 때로는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나는 왜 이처럼 고통과 어림을 겪어야 되는가? 왜 나는 이 고난의 짐에 계속 억눌려서 살아면 되는가? 과연 이런 가운데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가? 하는 이런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헤매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런 상황을 변화시켜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제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자괴감까지 갖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이 닥칠 때 과연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고통과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내려고 해도 고통과 어려움 또 그로 인한 염려와 슬픔을 떨쳐버리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고난의 짐에 억눌려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짐을 능히 짊어지고 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떨쳐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두 가지 사실을 말했다고 제가 지난주일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할 뿐만 아니라 또 무능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에 결코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인생이지만 의로울 수 없는 인생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 의를 소유할 수 있고 이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이 세상 어느 피조물보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이전의 상태, 즉 하나님과 화평의 상태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누리자라고 청유형으로 혹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각주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누린다라고 하는 서술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화평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누리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려야만 마땅하고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영생의 영역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다시 누리게 된 것이고 바울은 이런 사실을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처럼 단지 은혜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은혜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하지 않고 은혜의 상태에 머물게 돼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은혜에 서 있다. 이 은혜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상태가 뭐냐라고 할 때 은혜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 안에서 그분과 편하고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하면 은혜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죠.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영적인 평강을 누리면서 그분과 호흡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기초로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라고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자적 의미는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혹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라는 이 말이 이 표현이 너무 간략하고 함축적이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는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디도서 2장 11절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신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바라고 기다리는 복된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영광은 그때 나타나는 거죠. 결국 바울이 신자가 미래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이 소망을 두고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드러날 것이요.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죠. 근데 제가 이 즐거워한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본래는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고 즐거움을 넘어서서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 그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 영광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자는 하늘의 영광을 지금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죠.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끌고 와서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의 사고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령한 것 위의 것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인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의 내용들은 전부 다 이 현실 세계에 관한 것뿐입니다. 다 먹고 사는 것,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데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장차 자신이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묵상의 내용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소망은 자신이 미래의 선에 대해서 불확실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냥 세월이 좀 가면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갖고 있는 복음적인 소망은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진 일과 관계해서 방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제거된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실제로 나타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소망으로 품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생각의 중심을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되고 비록 자신이 손으로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마치 손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현실화하고 그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이 현실을 상대화시키는 이런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가치관, 이런 세계관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도 물리쳐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천착하여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영광의 소망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말라리아로 부인과 아들을 잃은 선교사가 모든 선교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에 이 선교사와 함께 그 나라의 귀빈이 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려보니 이 귀빈을 환영하는 환영인패가 가득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마중하러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이때 이 선교사의 마음이 매우 서글프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이 선교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귀로 말했다기보다 어떤 깨달음이겠죠.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가? 여기는 너의 나라가 아니란다. 내가 너를 후에 영광스럽게 내가 너를 영접해 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꿈에 낸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19살에 결혼한 한 조선 처녀가 남편과 결혼한 즉시 남편이 중국에 가게 되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51년 동안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국과 중국 수교가 맺어지게 되고 51년 만에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 할머니가 연지 곤지를 찢고 그 다음에 색동 저고리 옷을 입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신자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했던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되고 물론 그 말은 그저 자학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때는 웃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과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극한 영광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세에서는 평강과 안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통은 기쁨을 시들게 하고 웃음 대신 슬퍼 울게 만들고 소망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우리가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말하지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정서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슬퍼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옥중 수발을 하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사실에 매우 안타까워 슬퍼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 중에도 고난을 기뻐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고난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지으신 목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땅도 기업도 안식도 있다는 사실을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한 사람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자신이 가게 될 그 땅의 기후, 환경, 자신에게 주어지는 땅이 몇 평인지, 환경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똑같이 두 사람이 항의를 해요. 그런데 이 항의 과정이 매우 길고 지난합니다. 예전에는 배 타고 가다가 풍토병에 감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한 달, 두 달씩 배 타고 가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잘 참고 견딜 수 있죠? 자신이 가고 있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소망 외에는 자신을 위로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 절망하고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가는 곳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좋은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항해하는 사람은 어렵고 지루한 여행이지만 그 지루한 여행을 너끈히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고통과 우리만 닥치면 뒤로 나자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장차 변화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과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그냥 내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소망은 이미 확정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확정된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봐도 소유주의 이름은 전주인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유주가 나로 바뀌게 되고 나는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 특별히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말은 이런 사실에 대한 예를 가지고 실제로 내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실제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신자가 겪어야 되는 것은 환난이에요. 왜냐하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은 환난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결코 환난을 피할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환난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환난이 닥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고 모세와 다윗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환난을 겪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부께서 그들을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더 높은 이름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복주의가 뭐예요?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환난 후에 그 다음에 영광인데 영광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광을 또 누리겠다는 거죠. 당시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 십자가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 밖에서 그리스도를 찾다 보니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한다, 불치병에서 고침받는다, 사업 성공한다 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복음을 들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정작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간 것은 아니겠지만 심정적으로 이미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 밖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어제 경기북로의 교육자 단톡방에 한 목사님이 동영상을 올리셨어요. 저는 뭐 설교 준비로 바빠서 보지도 않았는데 노혜석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영상 보였습니까? 못 봤는데요. 아프간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찍은 영상이에요. 뉴스에 들으셨죠? 그 영상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격을 하고 총을 수십 발 그 시체를 향해서 발사하는 이런 장면을 고스란히 다 담아 놓았어요. 이전에는 참소형까지 시키는 영상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려놓고 이 단칼로 사람의 목을 베는데 한 번에 베지 않으니까 여러 번 죄송한 표현이지만 썰어서 베는 그런 장면도 고스란히 나타난 적이 있었죠. 저희 교회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아프간에서 선교를 하다가 사정상 아프간에서 사역하지 못하고 태국에서 사역하는 윤정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아프간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광이 주어집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고난 후에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신자 역시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라야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같은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도자들에서 잡혀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섰던 거예요. 그랬던 사도 베드로, 그가 결국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기 자신까지도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만 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에서 소아시아 교회에게 뭐라고 편지를 써보냈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고난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실제로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물론 이 말은 칭의가 실제로 의롭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실제로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이라고 하는 불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있는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인 질병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도 속병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자주 나는 속병 때문에 포도주를 좀 먹으라고 권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그것을 재주기를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고통에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는 일도 일어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한순간에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이 다 죽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죽지 않아도 자녀의 방탕한 삶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엘리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요나단처럼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을 가진 사울 때문에 어림을 겪었던 것처럼 부모님의 그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어림을 겪는 자녀도 없지 않습니다. 자녀가 장애자로 태어나서 평생 수발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잠시 혹은 어느 정도까지만 주시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가져가시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지요. 단지 고통의 강도 때문만이 아니고 고통의 계속성 때문에 이 고통과 어려움을 좀 떨쳐버리고 싶은데 고통과 어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라고 탄식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신자가 이런 차원에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까지 나아가다가 순간 숨이 멎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삶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뭐라고 위로하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평소에 어떤 일관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 그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때로 시험이 될 정도가 되어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때로는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호자와 위로자이기는커녕 우리의 원수처럼 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작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 더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그런 것이 복음인 것처럼 여기고 착각해왔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국 교회는 점점 교세가 위축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잡한 삶의 문제도 성경 한 구절이나 기도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는 단계, 무엇을 하는 방법, 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다섯 가지 단계, 뭐 이런 간단한 지침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전 집어넣으면 자판기에 자신이 원하는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오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면 저는 복음을 믿지 않겠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현존하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환난 중에 믿음이 연단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삶에 아무런 고통도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면 일단의 불신자들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시편 73편을 보세요. 악인은 형통하고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고난이나 재앙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좋아할까요?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왜죠? 자기 삶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생활과 고난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이 큰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또 건져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요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 어떤 시대가 된다고 말했습니까?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더 악해질 것이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 노출된 신자가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먼저는 우리는 어려우면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어디에 있었죠? 그러나 성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환난은 죄삼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라고 하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먼저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칭의를 설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난만을 설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칭의만 말하고 환난을 설교하지 않으면 신자라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여러분들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칭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환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룬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의 소망의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환난은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고난에도 불구하고 웃고 지내야 하는 것이 신자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자학적인 삶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고통이 주어질 때 아프다는 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고난이 올 테면 와봐라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은 그런 광신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라고 한 다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은 환난과 관계된 어떤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먼 나라로 항해하는 사람 두 예를 들었잖아요.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과 희미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를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신자가 환난과 관계된 어떤 일을 알고 있는가? 환난은 반드시 영적인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니라고 말했잖아요. 결국 신자는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먼저 이길 수 있는가? 근력운동을 해서 이길 수 없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자신의 이성과 지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삶이 어려워도 의식이 전환되면 삶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고통도 고통이지만 의식 안에서 이게 왜 이렇게 안 없어지나, 이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이 생각만 가지면 더 힘든 거예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노중에 막내를 난산하게 되죠. 그때 죽어가면서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베노니라고 하라고 말하자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자에게 이 상황을 이처럼 올바로 해석하는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는 이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나아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도 바라보아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두면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환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신자는 알게 될 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관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과하는 신자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신자는 또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만 주지 않고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도 힘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뭔가? 선택받지 못한 자에게 주어진 환난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는 반면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진 환난은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신자인지 아닌지는 불같은 시험을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신자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주님을 친근히 합니다. 마치 아파도 힘들어도 엄마 품에 뛰어드는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때릴 때 아파서 울면서도 엄마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 찬송과 503장의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과 2절 가사에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시를 써놨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혹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폭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혹 그런 상황이 정리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전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진통제도 듣지 않는 고통 때문에 신음하다가 혹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중에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환난을 겪는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나니.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의 뇌리에 꼭 기록해 놓으십시오.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하니까 현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도피주의적 행각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버려야 된다, 세상을 등져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비판적 참여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비판적 참여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회사에, 여러분들의 사업터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와 부패가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안에서 녹을 받아먹고 수입이 많아지니 이것으로 나는 기쁘고 즐겁다, 그것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참여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 거스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현세가 아닌 내세 소망을 궁극적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내세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때로는 세상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신자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계시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고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게 시편의 교훈이에요. 그게 욥기의 교훈입니다. 이처럼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최초 믿음입니다. 의로워진 믿음이 그런 열매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책을 쓴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조지 길레스피가 10년 동안의 사역을 마감하고 35세 죽게 돼요. 그때 사무엘 러드포드 목사님이 길레스피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써 보내면서 위로를 하는데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덧붙였는가? 믿는 것이 당신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믿는 것이 마지막 과제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한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경건치 않은 세상 욕심과 정욕과 야심을 끊어내고 오직 근신하여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이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태산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는 바늘 같은 고통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이 결코 나로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해서 나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연단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오히려 장래의 소망을 실제로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의 관점을 바꿀 수 있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5장은 믿음이 하는 일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존 오웬은 그의 책 영적 사고에서 기독교 고전 읽기에서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믿음은 믿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우리 지성에 우리가 사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실제를 제공한다. 실자이 실제 아시죠? 철학적 개념이긴 하지만 상상은 그 대상을 창조하지만 믿음은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믿음은 이해 속에 믿는 것에 대한 단순한 개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영적인 실제를 제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실제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신자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정신 이상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환란이 가져다 주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함으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첫째로 압니다. 또한 양심의 소송과 마귀의 송사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더 이상 심판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이런 네 가지 사실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가운데 돌입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장차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의 그 어땀을 실체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어떤 상황을 거쳐서 영광의 소망 중에 살다가 실제로 영원하게 되는가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을 말씀하는 내용들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돌입한 사람은 결코 환난 중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 참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현실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장차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우리가 잠시 겪는 고통을 지극히 경하고 가벼운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러저러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 남편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고 있고,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회심하지 못한 자녀 때문에 언약의 자손으로 인치긴 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중생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업상의 고통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주님 저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장차 받아쓰게 될 영생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세상을 상대화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그렇게 신자다운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광 중에 주님의 오심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아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